우리가 흔히 역사를 공부할 때 어떤 특정한 시기를 암흑기라고 그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암흑기를 설명할 때는 진리나 진실 따위가 감추어지고 도덕이나 이성 문명이 쇠퇴하고 세상이 어지러운 시기, 이런 시기를 암흑기라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는 일제강점기 35년 기간을 민족 역사의 암흑기였다라고 표현한다면 그리 틀린 표현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20세기 접어들면서 세계가 큰 전쟁을 두 번이나 치루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가 전쟁의 참화의 고통을 당했는데 그 시기를 아마도 문명사에서 암흑기라 표현한다 해도 크게 틀린 말 아닐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그렇게 표현될 만큼의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중세 가톨릭 역사에서는 교황청이 둘로 나뉘어서 소위 말하는 교황청의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말했던 그 시기를 가리켜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 개혁교회 입장에서 보면 중세 말기에 가톨릭 교회가 부패해서 성직 매매를 일삼고 또는 면죄부 판매하는 등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그 시기를 가리켜서 영적인 암흑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아마 일제강점기 말에 강력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로 교단들마다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동참하고 했던 그 시기가 영적으로 보면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절망적이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서 그런 시기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시대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다음 예루살렘 교회에 광풍처럼 몰아닥쳤던 환난과 박해의 시기, 그 시기가 당시 성도들로서는 감당해낼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감을 가져다 주었던 암흑 시기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은 이 시기가 참 어려운 시기였다, 고통의 시기였다, 절망의 시기였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쉬고 계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 역사의 고통의 시기에도 그 어려운 시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오차 없이 진행해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역사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도저히 못 살겠다고 부르짖을 때, 그 세월이 길게 길게 이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침묵 속에 계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침묵 속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셔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모세와 같은 걸출한 지도자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키우시는 일들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은 다음에 핍박에 엄청난 파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몰아닥쳐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는 대로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다 흩어져 피난을 가고 사도들만 남아서 교회를 지켜야 되는 어려운 시기가 되어서, 이 시기가 교회 발전이 정체되고 멈추어지고 그리고 모든 활동들이 지하로 숨어들어야 되는 어려운 시기가 되어서 이 시기는 정지된 시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기가 결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지된 시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고 발견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시기였다는 점을 두 가지로 보게 되는데, 그 첫째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극렬한 박해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고통이었고 교회에는 분산의 결과를 가져와야 될 만큼 엄청난 파괴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 속에 하나님의 긴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어 보입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연관되어서 등장하는 사울은 7장 58절 말씀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스데반 순교하는 현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현장을 관리하고 지휘하는 사람으로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장 1절 말씀에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스데반의 죽음을 설명합니다. 마땅히 여겼다는 말은 사울이 가진 생각이나 자기 논리로는 필연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아주 잘된 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확신을 가지고 일에 참여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8장 3절 말씀에는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했습니다. 스데반 죽음 이후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의 집을 가가호호 수색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 옥에 넘겼던 그 모든 박해 사건의 선봉에 서서 활동하던 행동대장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지막지한 아주 완력으로만 행사하는 그런 사람인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일설에는 그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가업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해왔는데 그 사업을 크게 해왔는데 당시 천막 사업의 가장 큰 고객은 로마의 군대였습니다. 로마 군대가 정복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가는 곳마다 군사들을 머물게 할 수 있는 천막이 필요했고 이 사울의 아버지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이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이고 그런 관계로 해서 로마 군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 까닭으로 쉽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 상당히 로마 정부와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던 가문이 사울의 집안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철저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바리새파 당시에 두 학파가 양대 산맥처럼 존재했었는데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고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주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성장하고 배웠던 사람들로 구성되었던 국내파를 의미했고 힐렐 학파는 해외파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 중에서도 힐렐 학파의 가장 큰 대부였던 가말리엘은 선생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국제적인 감각까지 갖춘 최고의 엘리트 학자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재력에 든든한 뒷받침이 있었고 최고의 엘리트 학문을 교육을 받고 유대의 율법학자이면서 국제적인 감각까지 갖추었던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인재 중에 인재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행동하기보다는 깊이 생각하고 행동을 했을 것이고 철저한 자기 가치와 정신을 따라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2절 말씀에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섬기는 열심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박해의 선봉에 서 있는 광분한 사람으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모습이 7장과 8장에 겹쳐져 있습니다. 흑암의 시기에 가장 교회와 성도들이 고통스러웠던 시기에 고통의 가해자의 선봉에 선 사람으로 사울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과 하나님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선택하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이 사울을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비롯한 당시 그 지역의 모든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아람으로 말할 때 아람으로 말하고 히브리어로 말해야 될 때 히브리어로 말하고 헬라어로 말해야 될 때 헬라어로 말하면서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언어의 귀재였습니다.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느 지역으로 가더라도 소통에 문제가 없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복음이 증거될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시면서 사도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해 두신 것이 있는데 헬라어란 언어입니다.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으로 전 세계에 해당했던 모든 지역이 헬라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도구였습니다. 또 하나는 잘 발달된 도로였습니다. 로마가 군대를 진출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 잘 만들어진 도로는 사도들이 먼 곳을 여행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로마 치안 능력입니다. 강력한 군대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치안 능력이 출중해서 그나마 사도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모든 사회적인 여건들이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마련된 것 가운데 어느 마을도 굉장히 중요한 조수 중에 한 가지였는데 그 어느 소통에 문제가 없는 사람 사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둘째 사울의 특징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아주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울 또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만 이분이 전도하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사울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증거하여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성경 구약 성경이지요. 자기들이 배웠던 구약 성경 율법 말씀을 비롯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연구해서 그 말씀 속에 기록된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해내 설명할 수 있는 탁월한 성경 해석의 능력 가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가진 열정입니다.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바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도전하고 헌신하는 열정입니다. 그 열정을 뒷받침해주는 이론이 잘못되었을 때 이념이 신념이 잘못되었을 때 교회를 굉장히 박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번 변하고 나니까 복음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박해의 시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박해자 한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나타나서 온 교회를 쑥대밭처럼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허감의 시기에 장차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장차의 복음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키우고 계십니다. 그가 사울입니다. 훗날 바울로 바뀝니다. 어디를 가져다 놓아도 소통에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탁월한 성경 해석에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진리를 믿고 자신이 믿는 진리를 실천한 일에 있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열정 가진 사람 하나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어두운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등대 하나를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은 흩어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1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했습니다. 교회가 분산됐습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명칭이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흩어진 자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흩어진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인근의 시골 마을들로 분산된 것이 아니고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와 이 넓은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광범위한 흩어진 나그네들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습니다. 그날 성령 받은 날 전도해서 3,000명이 됐습니다. 시간 좀 지나니까 5,000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 숫자를 몇 명 몇 명 하는 것이 의미 없을 만큼 확장되어서 남녀의 큰 무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나가다 보면 또 허다한 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확장 일도로 치달아갔던 예루살렘 교회가 겨우 사도들만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남고 모든 성도들은 다 분산되어서 때로는 지하로 숨어들고 때로는 먼 곳으로 피신을 가고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체포당하고 구금되고 형벌받는 극한의 고통에 처해지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흩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아픔입니다.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인들 제대로 구비될 수 있었겠습니까? 신약 성경 읽어나가시다가 보면 자주 손님 대접 잘해라 그런 말씀 등장합니다. 그 손님이 옆집 사람 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이 다 나그네가 되어서 유랑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소소문에서 믿는 사람 집으로 찾아오면 그런 분 그냥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흩어진 나그네, 그들이 성도들 집을 찾아오는 손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은 오늘 일용할 양식이 예비되지 못했고 내일까지 내가 세상에 남아 살아있을 거란 보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 사람들의 생명을 내일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분들도 자식이 있었을 터인데 자식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어린 것들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떠나서 정처 없이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교통편이 있으면 걷고 또 걷고 또 걸으면서 하염없이 피난 가는데 아이들 장래 생각하면 너무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길을 갔겠습니까? 근데 믿음 지키고 살고 싶어서 예수 믿는 신앙 가지고 살다가 죽고 싶어서 그 아이들 손잡고 산 넘고 물 건너 피난길 가면서 유랑하는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네, 흩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역사입니까? 그런데 교회를 흩어지게 한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보시면 너희는 가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가라.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녀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워낙에 은혜가 풍성하니까 워낙 거기에 은혜가 많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뭐 그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하니까 갈 생각을 못했죠. 가야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방법이 핍박으로는 분산입니다. 다 분산됐습니다. 그러니 분산된 사람들을 설명할 때마다, 흩어진 사람들을 설명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읽지 못했습니다만 4절 보시면,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 가지지 못했습니다. 내일까지 살아있다고 보장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손잡고 산 넘고 물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11장 19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11장 19절 말씀 자막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갔답니다. 구브로로 갔답니다. 지금 사이프러스입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어떻게 갔는지 우리로서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 길을 가 흩어진 그 자리에서 유대인에게 전도하다가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도 전도해서 이방 전도의 문을 엽니다. 흩어진 자들이 다 선교사가 됐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다 복음의 불씨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난의 시기에, 모든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이 고통의 시기에 장차 복음의 등불들, 등대 같은 사람 하나를 준비하십니다. 사울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하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 중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지만 흩어지게 하신 그 역사 통해서 복음의 빛이 세상 골골마다 비칠 수 있도록, 진리를 이방에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빛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삶에 어두움의 때가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 순간 그 시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깊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흑암의 시기에 등불을 예비하여 주십니다.